론
여기 국민 라디오
손병의 나란히 가잖아도 전제 국가에는 권력을 휘두른 환관이 많았다. 그 시조쯤 되는 인물이 진나라 조고 기원전 2007년에 사망했다. 아버지는 죄를 지어 궁형을 당했고 어머니는 관노가 됐다. 궁에서 태어난 조고는 궁형을 자청해 환관이 됐다. 법가를 중시하는 진시황의 환심을 사려 법을 공부했고 진시황의 여러 아들 중 코해의 사부가 됐다. 진시황은 강남 순수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자 맏아들 구소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코해를 더 사랑했지만 우유부단하고 나약해 황제가 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유서를 전달할 사자를 부르기 직전에 진시황이 죽고 말았다. 문고리 권력인 조고만이 유서 내용을 알았다. 강직한 구소가 된 황제가 되면 앞날이 위태로울 거라 생각한 그는 유서를 조작해 호해를 황제로 세웠다. 그는 호해를 주지중림에 빠뜨려 놓고 국정을 농단했다. 기고만장한 조고는 황제마저 우롱했다.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며 말이라고 했다. 호해는 사슴이라고 우겼지만 주변 대신들도 말이라고 하자 자기 눈을 의심했다.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종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종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원에 판매합니다.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싹.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림아빠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수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저 안녕합니다. 지금 뭐 콧소리가 좀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듣는 사람도 좀 부담이 될 텐데 정작 저는 그렇게 아프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4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뭔가 좀 결핍된, 예? 예. 보통 4시 하면은 환관이라고 하면은 있어야 될 게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되잖아요. 4시는 환관의, 그러니까 환관은 4시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4시가 환관은 아니라는 거죠. 아, 뭐냐면 4시라는 것은 왕 근처에서 모시는, 왕을 모시는 지금 거리에서 모시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있어야 할 게 없는 사람들을 환관이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죠. 나중에는 4시와 환관이 거의 그 동격으로 씁니다만, 오늘자 그 유레카라고 하는 한겨레 신문의 그 난에서 오늘 그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했는데 인용을 더 하자면요, 이 환관 정치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환관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이 진나라의 조고라고 했잖아요. 조고. 결국은 조고가 전권을 휘두른 그런 진나라는 2대밖에 지속되지 못하고 망하게 되죠. 역사상 황제란 이름을 쓴 사람은 진나라의 시황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시자 자체가 시작할 때의 그 시자거든요. 그전에는 황제란 직함이 없었는데 이 다음부터 중국의 왕들은 황제를 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요, 이 환관 정치가 다시 시스템으로 뿌리내린 것은 100여 년 뒤 한나라의 석현이라는 환관 이후래요. 석효는 부유한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릴 때부터 범죄를 일삼다가 궁형을 받고 환관이 됐다. 궁형이라는 게 발라내는 겁니다. 역사상 궁형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마천이죠. 한나라의 전제군주, 아주 강력한 군주였던 무제로부터 궁형을 선고받고 그 있어야 될 걸 없앤 다음에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만 절치부심해서 사기라는 위대한 역사서를 편찬했다고 하죠. 아무튼요, 이 궁형을 받은 석효는 교활한 두뇌와 말솜씨로 무능한 황제 원제의 총애를 받았다. 석효는 황제의 심을 돈독히 하려 궁문 사건을 꾸몄다. 즉 궁밖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갔다가 일부러 밤늦게 들어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동을 피우고 자신을 탄핵하는 글이 올라오자 석효는 이렇게 굴욕적으로 사느니 차라리 자리를 내놓겠다라고 하고 원제는 석효를 달래려 벌 대신 상을 내리고 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군요. 결국은 한나라는 환관과 외척의 권력투쟁으로 망했다. 직접적인 계기가 십상시의 난이다. 무능한 황제 영제를 등에 업은 10명의 환관들이 황후의 오빠인 대장군 하진을 죽이려다 발각이 되면서 2천여 명이 죽고 죽이는 대참사가 나고 이러면서 한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환관의 권력 뒤에는 늘 무능한 군주가 있었다라고 유레카 이재성 문화부 책지성 팀장 기자군요. 이재성 기자의 그런 칼럼이었어요. 네. 그쵸? 환관이 문제가 될 때는 역시 무능한 군주가 왕을 보좌하라고 놔뒀던 게 환관들인데 왕이 왕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이 환관들이 왕을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환관들 이 양반들은 정말 있어야 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권력이나 이런 것 권력, 재물 이런 것을 많이 집착을 했대요. 많이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핍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부자들도 많았고요. 당연히 자신의 능력으로 생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를 이을 수 없으니까 양자를 들여서라도 대를 잇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환관이 됐던 분들은 덩치가 컸대요. 힘도 좋았고 그러나 목소리가 가늘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 같은 데 보면 내시가 왕을 업고 뭐 이렇게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만큼 건장했다는 그런 얘기기도 하죠. 저기 창동 있잖아요. 창동역 있는 그 창동. 창동 그쪽은 그 환관들이 조선시대 환관들이 은퇴한 환관들이 모여 살기도 하고 거기에 큰 땅을 소유하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하지요. 예. 오늘은 그래서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일부는 오늘 그 환관 특집으로 대강 할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환관 특집이라고 했습니다만 성불구자들을 모욕하거나 비아냥하거나 뭐 빗대서 뭘 얘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즘 십상시라는 말, 문고리 권력이라는 것이 말들이 유행하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자, 자료들을 좀 뽑았거든요. 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내시 몇 명이 있죠. 그 우리나라에선 김처선이라는 내시 환관, 왕의 남자에서 보셨죠? 연산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러니까 왕을 보좌하는 지금 거리에서 보좌하다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연산군에게 직언을 했다가 죽죠. 비참하게 죽고 그 처자가 들어간 사람이라던가 처자가 들어가는 그런 한자는 모두 바꾸게 할 정도로 치를 떨었다고 하죠. 연산군이. 우리나라에서는 김처선 같은 그런 내시도 있고 환관도 있었고요. 정화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명나라에 정화라고 하는 그런 관리가 있었는데 들어보셨다고요? 네. 정화는 그 황제의 명을 받고 탐험을 하게 됩니다. 교육로, 외교 또는 교역 이런 사명을 띠고 대규모 선단을 조직해서 여기저기 다니게 되죠. 멀리 아프리카까지 다녀왔대요. 그 선단의 규모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 콜럼부스가 산타마리오인가요? 뭐 등등에서 세척을 가지고 처음으로 서인도 제도를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배 그리고 선단도 대단했었다고 하죠. 아, 그때 그 중국이라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명나라가 그 상당히 그 이 뭡니까 활동 반경이 넓어졌는데 그런 느낌을 계속 그런 기조로 계속 갔으면은 중국이 그 막판에 청나라 말기 저렇게까지 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란 이런 생각도 저는 가끔 하게 됩니다. 개방된 나라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자기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어라고 폐쇄하는 그런 나라보단 역시 힘이 있으면서 개방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여러모로 건전할 테니까요. 아무튼요, 이 정화는 세계 탐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분 역시 환관이었다고 합니다. 환관. 네. 자, 일반적으로 내신은 성불구자로서 궁궐의 잡다한 일을 맡아보는 자이며 환관, 화자, 중관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졌다. 화자란 명칭은 거세한 다음에 불로 상처를 마무리하였으므로 나온 것이다. 그렇군요. 거세한 다음에 예전에는 항생제가 없으니까 감염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감염을 막고자 불로 지졌던 모양입니다. 어휴. 네. 정확한 기원을 알기 어렵지만 중국의 경우 은나라부터 내세의 존재가 확인된다. 은나라는 기원전 2000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중국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등 다양한 곳에서 기원전부터 내시의 존재가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9세기 신라 흥덕왕 때 내시의 존재가 처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의 내시가 환관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관은 내시의 부분집합이니까요.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내시는 거세된 불구자가 아닌 명문 가문의 자제로 충당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거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세한 그런 내신은 고려 후기부터래요. 어휴. 그 내시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리거나 하여 자연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들로 처음에는 충당을 했대요. 왜 개한테 물리냐고요? 예전엔 종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있지만 귀하니까 그걸로 감히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였던 것이죠. 보통 민간에서는 그렇죠. 개가 와서 핥아서 깨끗하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린 애들 같은 경우 덜렁덜렁거리는 걸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하다가 개가 핥다가 저 뭐야 하면서 무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불구가 됐을 때 이왕 이렇게 된 거 벼슬이나 시키자 해서 내실시킨 경우가 있대요. 중국에서는 이제 궁형이라고 아까 얘기하는 거세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환관직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부러 그러니까 고자를 만든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 첫째,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가난한 농민들은 자식을 내시로 만들기 위하여 신생아의 남근에 명주실을 감아 놓고요. 그러면 발육이 부진해지면서 결국엔 떨어져 나간대요. 예, 그런 방법. 성장한 남성의 경우는 완전히 제거하는. 근데 이럴 때 이 감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고환만을 제거하는 그런 얘기래요. 가만있어보자. 이게 19금방송 분위기가 되네. 이건 학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음란성이 내포되지 않다는 것. 물론 들으면서 약간 좀 불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하여튼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이랬다는 거죠. 네. 고려시대 땐 근시 및 수귀의 일을 맡아본다. 근시라는 뭡니까? 근궐에서 왕을 보좌한다는 거죠. 그리고 숙위, 숙직하면서 이렇게 지켜주거나 뭐 이런 근위, 근시, 숙위, 예, 근위를 한다는 거군요. 제예와 용모가 뛰어난 세족 자제 또는 시문, 경문에 능통한 문신 출신으로 임명했는데, 원나라의 간섭 이후에 이 환관들이 대체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내시부에 속한 궁중의 남자, 내관으로 임금의 시중을 들거나 숙직 따위의 일을 맡아봤고, 예, 그랬다고 하죠. 이분들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권력이나 재물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 집착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죠.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메가본더님, 방랑자님께서 러피월드의 마리를 신청해 주셨어요. 꿈이 있는 자유님, 출첵, 병희님 목소리가 섹시해요. 감기 들린 목소리인데 감기 걸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 내추럴 팔레트님, 환관하니 생각나는데 어릴 때 포청천 보다가 무술이 뛰어난 전조가 여성이 대시해오자 저 내시오 했을 때 엄청 충격 먹었었어요. 어린 마음에 나도 남자지만 전조가 고자라니, 전조가 고자라니 하며요. 전조가 멋있는 그런 캐릭터였나 보군요. 바보님 오셨습니다. 일할 땐 짜증이지만 하얀 들판은 언제나 이쁩니다. 윙스님도 오셨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 하얀 눈이 소담스럽게 내려 그리운 사람들이 보고 싶은 날,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생각에 마냥 행복해하기가 미안합니다 하시면서 산호라면 신청해 주셨어요. 잘 들으셨죠? 주드HL님도 오셨습니다. 은당님, 조합원이 운영하는 튀기고에서 조합원들과 한잔 하셨다고요. 쿠바를 떠난 애를 들으시면서 행복하셨다고요. 두 분 다 조합원이신 모양이군요. 블루베베님도 오셨습니다. 네비더님, 오케마리님은 아이고 새벽에 눈 추시면서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이렇게 써보셨다고요? 감격했습니다. 와일드주님께서 컬러풀을 신청하셨군요. 저도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빌보드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헤비트도 그렇고요. 인천 달봉이님, 어저께는 목소리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멀쩡했었고요.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자봉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치인 분명님, 로즈마리님, 플리포도님도 오셨고요. 이메가스토님, 문광님도 역시 변함없이 오셨습니다. 카림 뒷목잡아님, 정화가 환관이 아니었다면 콜럼버스만큼 위대한 탐험가, 항해자로 남았을 테고 말년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가요? 환관이라서 불이익을 얻었습니까? 저는 명나라의 그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정을 몇 번 그 여러 번 원정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성과도 거둘고 진귀한 동식물도 갖고 오고 뭐 그랬다고 했습니다만, 환관이라서 불이익을 얻었는지는 전 모르겠군요. 다만 이제 후계자가 없으면은, 후손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슬프게 되겠죠. 네. 날고 싶은 토끼님, 지난달 당한 교통사고 땜시 지난주엔 생애 최초로 경찰서 다녀오고 지금은 파출소에 왔어요. 독한 개인 택시 운전기사 만나 별걸 별거 다 해봅니다. 아이고, 그래요.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생존의 문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모진 분들이 계시죠. 근데 독한 개인 택시 운전기사, 독한 조합원 만나고 요즘 좀 고생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게시판에서. 네. 너무 유념하시지 않았으면 그런 좋겠습니다. 아, 이때 깨알 같은 홍보 인천 달봉이님 틈새를 놓치지 않고 올려주셨군요. 인천지역협의회 송년회 밤 20날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그렇군요. 참가비 2만원, 중고등학생은 1만원, 초등생이야는 무료라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음식도 준비하고 재미지게 놀 거라고요. 캠핑장에서 군고구마도 구워 먹을 거래요. 저기요, 이왕이면 군밤도 좀. 네. 아, 오케이 마레님, 이분이 전조 진짜 멋있군요. 야, 전형적인 중국 미남처럼 생겼군요. 그런데 아, 4시였다고요? 아이고. 아무튼요, 4시. 예, 그 뭡니까? 가끔 이 환관들을 밝아바뀌어 놓고 검사했다고 하죠. 남성의 기능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환을 제거해도 남성 호르몬을 투여해서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부전 치료제를 통하여 발기부전 치료제를 통하여서 또 회복시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치료가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또 자연적으로 또 되살아나기도 해서 정기적으로 옷을 홀딱 벗겨놓고 검사도 했었다고 하죠. 자, 오늘 환관 특집, 예, 정리해야 되겠군요. 조선 13대 왕 명종이었죠. 명종은 꽤나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명종보다도 명종의 어머니가 더 유명했죠. 문종왕후. 천기가 불순한 것은 국왕의 모후인 문종왕후가 수렴청정하고 내시인 박한종이 득세해 음이 양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명종의 교육을 담당하던 경연검토관 박민헌이 이렇게 간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한 박민헌은 파직당했고요, 이 박한종은 더 의기양양했다고 합니다. 박한종 내시. 예. 박한종은 원래 인종의 식사를 책임지던 내시였대요. 인종. 그런데 인종의 병세가 깊어서 회복될 가망이 없다는 확신이 딱 드니까 국왕을 모시는 시위 내시를 그만두고 대왕 대비인 문종왕후 전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녀의 명을 전하는 승전 내시가 됐대요. 그는 중종의 장자인 인종의 병세를 문종왕후에게 자세히 전해주고, 그녀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아들인 경원대군을 국왕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가 바로 명종이었다는 것이죠. 명종의 즉위로 박한종은 3등 공신에 책봉되면서 밀성군에 봉군됐다고. 와, 조선시대 때 내시가 봉군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결정이었대요. 수렴청정, 즉 발을 치고서 대신 정사를 돌보던 왕 뒤에서 문정왕후는 인종의 외삼촌인 유은임을 영모죄로 엮어 사형에 처하고요. 이게 을사사화죠. 예, 유은임, 윤원영, 대윤, 소윤해서 꽤나 유명했었죠. 다 이것도 박한종이 조작한 거래요. 또 이 박한종이 죽고 나서 판서에 정승이나 판서에 그런 권력을 능가했던 박한종이 죽고 나서 사관은 명종실록에 이렇게 적었대요. 박한종이 후한 은총을 받아 부귀로 일생을 마쳤으니 그에게는 다행이지만 국가로서는 큰 불행이다. 와, 솔직하네요. 네, 이 실록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솔직한 말도 쓸 수 있었겠네요. 그만큼 폐해가 심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요즘에 화제가 되는 청와대 뭐 십상시 뭐 3인방 4인방 뭐 이런 얘기들, 왠지 MB의 음모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 또 문고리 권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른 신문도 아니고 세계일보가 보도하고 조선일보가 확인을 하고 뭐 이랬으니까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레임덕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빨리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건지, 나라를 위해서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국정을 농단하거나 뭐 이랬다는 내용이 아니라 누가 유출했느냐, 이거 갖고서 지금 각을 세우고 있다는 게 한심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국정체계가 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고 제도가 있는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무시하고서 내시들이 권력을 휘둘렀을 때 좋게 끝난 예가 없다는 그런 정권이 그런 왕조가 잘 되지가 않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설픈 내시 특집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